로마서 44번 메시지 생명 안에서 자아의 모양으로부터 구원받음 1. 로마서에서의 핵심 구절은 5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면 화목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미 성취되었지만 수많은 소극적인 것들로부터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여전히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소극적인 모든 것들을 이미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만유를 포함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미 소극적인 것들을 처리한 후에도 여전히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것을 체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한 모든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 즉 생명 안의 체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동일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성취한 것을 체험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 사실의 실제 안으로 이끄는 동일시입니다. 지난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다섯 항목들, 즉 죄의 법, 세상적인 것, 천연적인 것, 개인주의, 분열적인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여섯째 항목인 자아의 모양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아의 표현 마태복음 16장에서 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자아를 부인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베드로는 그 순간 사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따르면 사탄은 자아의 실제입니다. 자아는 사탄의 화신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체현이며 표현인 것처럼 자아도 사탄의 체현이며 표현입니다. 모든 인간 존재는 자아입니다.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자아 안에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자아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천연적인 한, 우리는 자아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남들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자아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선하지만 천연적으로만 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해도 그의 사랑은 천연적인 것입니다. 본질상 그는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랑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천연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천연적으로 미움이 가득한 사랑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천연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당신의 미움만이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천연적이고 그 자아 안에 있는 한 당신이 표현하는 것은 자아이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표현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자아의 모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자아로부터 구원받음을 뜻합니다. 자아의 모양은 자아의 표현이자 외향입니다. 당신의 자아의 표현은 당신의 자아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런 자아의 표현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자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지만 이 심판은 아직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아를 객관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주관적으로 우리의 체험 안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음. 자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최초의 단계에서 우리는 자녀들이며 더 진보된 단계에서는 아들들이고 성숙 단계에서는 상속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라야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다만 자녀들, 즉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의 증거를 가진 자들일 뿐입니다.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숙되어야 하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의 관심은 자녀들이나 상속자들이 아니라 아들들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형상을 닮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형상을 닮는 이 과정을 통해 맏아들은 많은 형제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유일한 독생자였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을 통해 맏아들이 되셨고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많은 아들들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부터 나셨고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은 원형이고 8장 29절에 있는 많은 아들들은 그 원형으로부터 대량 산출된 자들입니다. 1장 4절에서는 아들 한 분이 인정되셨지만 8장 29절에서는 많은 아들들이 형상을 닮습니다. 아들 한 분의 인정받음은 원형과 관계되고 많은 아들들의 닮음은 대량 산출의 역사입니다. 원형을 얻으셨으므로 이제 하나님은 맏아들의 형상 안에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기 위해 대량 생산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니까? 어떤 점에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마 많은 점에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지니려면 자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성화, 변화, 영화롭게 됨. 우리는 앞에 어떤 메시지에서 로마서의 중심 관념은 믿음에 의한 칭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몸을 이루기 위해 죄인들로부터 아들들을 만들고 계시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칭의가 아니라 몸입니다. 로마서에는 칭의, 성화, 영화롭게 됨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변화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그리하여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구속이나 화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3장과 4장과 5장에서 그는 속죄소와 구속과 칭의와 화목에 대해 말합니다. 속죄소는 구속을 위한 것이고 구속은 칭의를 위한 것이고 칭의는 화목을 낳습니다. 바울이 8장 30절에서 속죄소나 구속이나 화목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이 모두 칭의 속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 안에는 속죄나 구속이나 화목을 위한 별도의 부분이 없습니다. 그 모두가 칭의에 관한 부분에서 다뤄집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8장 30절에서 바울은 성화와 변화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이 다 영화롭게 됨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신성한 성견에 따라 우리를 표시하셨습니다. 영원전에 그분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시간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은 미리 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 그분에 대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칭의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의 끝을 표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칭의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성화되고 변화되고 궁극적으로 영화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화와 변화는 영화롭게 됨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변화가 영화롭게 됨을 위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영화롭게 됨의 과정.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롭게 됨에 대해 객관적인 관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는 이들의 영화롭게 됨은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순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안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즉 영광의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변화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에서 바울은 다른 종류의 또는 다른 정도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또한 바울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곡식의 씨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카네이션 씨앗을 예로 들어봅시다. 땅이 심겨지기 전에는 카네이션 씨앗은 영광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겨진 후에는 땅에서부터 어린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광의 최초 단계입니다. 그것이 성장하고 더욱 발전함에 따라 영광의 또 다른 단계로 옮겨집니다. 결국은 꽃이 피어납니다. 이것이 카네이션 씨앗의 완전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순간적으로나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발전의 한 단계로부터 또 다른 단계에 이르는 점진적인 성장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원칙에 있어서 우리의 영화롭게 됨과 동일합니다. 비록 우리의 영화롭게 됨이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나타난다 해도 사실상 그것은 생명 안에서의 점진적인 성장과 발전 과정의 완성입니다. 유기적인 신진대사의 변화. 의롭다 함을 받은 후에 우리는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화는 주로 변화와 관계되는데 그것은 영화롭게 됨을 낳습니다. 성화되는 것은 외적인 형태로 변화되는 것일 뿐 아니라 내적인 본성 안에서 변화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변화는 내적이고 유기적인 신진대사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신성한 생명의 유기적인 씨앗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심겨졌습니다. 지금은 반드시 이 씨앗이 우리 존재 속에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연적이고 통속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나쁜 데서 좋은 데로, 성급한 데서 인내하는 데로, 미움이 가득한 데서 사랑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씨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넣음으로써 죄인들로부터 아들들을 만드시는 데에만 관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명분의 그 씨가 우리 존재 안으로 심겨졌습니다. 비록 우리의 존재는 천연적이지만 이 씨는 그 속에서 유기적인 신진대사의 변화를 낳을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다 성화됩니다. 다시 한번 차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천연적인 맛과 색과 모양과 본질을 가진 맹물 한 컵이 있다고 합시다. 그 물이 천연적인 것은 그것이 깨끗하거나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물이기 때문입니다. 차를 마시기 원하는 사람은 맹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차를 원합니다. 자연수를 차로 변화시키려면 차 잎사귀를 반드시 그 물 속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차의 본질은 물을 차화시키기 위해 물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이 차화의 과정을 통해 그 물은 결국 차의 모양과 맛을 갖게 됩니다. 사실 차의 본질이 스며든 후에는 그 물은 더 이상 물이라 불리우지 않고 차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 컵의 천연적인 맹물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건 더럽건 순수하든 불순하든 우리는 물이기 때문에 천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차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속으로 넣으셨으며 이 차의 유기적인 성분이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신진대사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를 그분의 본질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합력하여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인해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우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29절과 30절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미리 하셨고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동사들이 모두 과거 시제임을 주목하십시오. 30절에 따르면 영화롭게 된까지도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정되었고 부르심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시간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 절망적일 때마다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며 안식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 역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사탄은 불못 안에 있고 새 예루살렘은 건축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불못 안에 있는 사탄과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눈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미 발생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주님을 추구하는데 게으르든 근면하든 간에 어느 날인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할 충분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 무엇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 모두는 성화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오늘날의 상태와 몇 년 전에 어떠한가를 비교해 본다면 당신은 당신 안에서 행하신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인해 주님을 경배할 것이며 그분께 감사할 것입니다. 일단 주님이 우리를 차화시키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거나 세상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과 동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어도 주님이 당신 속에서 행하신 성화와 변화의 역사를 제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접촉함으로써 우리 속에서 무엇인가가 유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성화시키며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간구하시는 성령. 그 누구도 고난받기는 싫어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더욱더 성화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는 자주 그들이 평강과 기쁨을 갖게 되길 기도합니다. 때때로 나는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오직 그분 한 분만이 그들의 참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8장 26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그 영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탄식할 때 간구하시는 성령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화롭게 됨의 목표. 가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는 자기의 아내에게 만족하지 않고 다른 형제의 아내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남편이나 아내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진실로 그분의 축복 아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환경이 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직장을 가졌을 때뿐 아니라 실직했을 때라도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실직이 좋은 직장보다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그분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변화의 역사를 통해 그분은 우리로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화와 변화와 닮아감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이 셈 모두가 상호 연관되며 영화롭게 함의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화롭게 함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과정이 완성될 때 우리는 모두 영광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